시간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7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7장 1절부터 15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노를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로 왕국의 여준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놓아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궁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히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오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모두 주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흩어지고 분산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범치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체를 각성시켜 주의 말씀에 복종시킬 수 있는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독한 이사야 47장 말씀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한 나라나 신이 다른 나라나 신을 패배시키고 난 다음에 부르는 조롱의 노래요 조롱의 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말씀은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심판 선고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살펴본 지가 이제 3개월째가 됐네요. 6월 달에 살펴보고 제가 대외적으로 하는 일이 있어서 이 말씀을 강의하지 못했는데 지난 6월에 살펴봤던 이사야 46장 12절 이하를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 문맥 가운데 오늘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 보면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에서 멀리 떠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먼 자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를 가깝게 하시고 시온을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 이사야 47장 바벨론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몇 차례 말씀드린 바대로 선지서를 읽어보시면 심판과 구원 그리고 심판과 구원 그리고 구원과 심판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심판 없이 구원이 있을 수 없고 구원 없는 심판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것은 곧 애굽의 심판을 의미했고 소돔성이 심판받는 것은 곧 롯의 가족들의 구원을 의미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곧 가나안 땅의 심판을 의미했던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이런 면에서 바벨론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야 46장 12절 이하에서 구원을 언급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심판 메시지가 뒤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노아홍수 사건, 소돔성 사건, 출애굽 사건 등등 다 이런 사건들은 신자 편에서 보면 구원이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 편에서 보면 심판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과 함께 이방 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한 심판 말씀이고 이런 면에서 오늘 말씀이 등장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고의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바벨론은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으로서 모든 열방들의 흠모의 대상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역사적으로 볼 때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와 그리고 틀을 가지고 있었던 매우 큰 나라였습니다. 바벨론 왕의 비문들 그리고 고고학적 증거들에 따르면 바벨론은 특별히 건축 분야에서 매우 뚜렷한 두각을 드러내었습니다. 바벨론 도시의 성벽 그리고 지난번에 강도사님이 언급했던 바벨론의 공중정원은 세계 7대 고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어떻게 그런 그 당시에 그런 정도의 건축을 했는지 지금도 풀릴 수 없는 수수께끼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 그 도시의 면적이 900헥타르인데 1헥타르는 100m 곱하기 100m입니다. 그래서 900헥타르가 되면 거의 한 270여 평, 272만 2,500평입니다. 외벽은 대각선 길이가 직선 18km에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큰 도시인지 모릅니다. 바벨론은 농업을 기반으로 해서 한 2세기 정도 큰 번영을 누렸습니다. 전쟁을 끝내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자 지방 전역에 운하를 바둑판처럼 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농사를 잘할 수 있었겠습니까? 일터는 많고 일감은 많고 노동력은 부족하자 바벨론은 아수르가 폈던 정책 어느 한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특정한 지역에 살도록 하는 이 정책을 이어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이주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노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산업은 발달하게 되고 내부의 물물교환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다른 나라들과 많은 교역을 했습니다. 이처럼 광범위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면 자세한 장부 정리도 필요하지요. 그래서 신바빌론의 자료들이 신전이나 혹은 그들이 살았던 주거지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한 15,000점 정도의 토판이 출판되었습니다. 거기에 회계 장부가 빼곡히 적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수학적인 방면에서도 매우 탁월했습니다. 법체계도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남편과 아내 가족 사이에 결혼 계약서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벨론이 번성하게 되자 문 나라 사람들은 우리도 바벨론처럼 되어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바벨론을 흠모의 대상, 우리가 추구해야 될 나라의 모범으로 삼았습니다. 본문 5절 7절에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말은 이를 배경으로 합니다. 우리말은 여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처럼 크고 강대했던 바벨론을 멸망시켜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본래 바벨론은 1절에 나타놓은 바대로 처녀요 또 곱고 아리따웠습니다. 가장 아름다울 때 대가 한 20대 초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때가 되면 오히려 화장이 그 미를 해칠 정도로 있는 모습만으로 매우 아름답습니다. 바벨론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강력한 바벨론의 치부를 드러내시겠다고 일제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바벨론을 처녀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오랫동안 외적의 침입을 공격을 한 번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 형편이 어떠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처녀 바벨론이 티끌에 내려앉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의 몸을 장식했던 노을과 치마 이런 것들을 다 걷어버리실 것이요 속살을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학자들은 강간을 의미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도 다른 나라 메데파사죠. 결국 그 나라에서 망하고 말게 될 것이었습니다. 9절에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는 하나 일만 일어나도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인데 이 두 가지 일이 한꺼번에 한날에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면 남자들이 전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과부가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과부는 예나 지금이나 살아가기가 참 어렵죠.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생계에 대한 보장과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녀까지 없어지게 되었으니 장래에 대한 소망도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어쩌다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분명히 내가 보복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메데파사에 의해서 망하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역사적인 어떤 결론으로서의 바벨론의 패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신 보복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복이라는 말은 복수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했죠. 그런 하나님께서 보복하셨다. 사람을 아껴보지 않았다. 얼마나 혹독한 말씀입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증거로 드러난 것만 다룰 수 있죠. 이 세상 법정에서 눈으로 드러나고 증거로 제시되지 않은 것은 정죄할 다른 방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볼 때 이것이 과연 악인가라고 할 정도의 그런 작은 악도 하나님은 보시고 그에 따라 분명히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 컴퓨터에 있는 자료들을 싹 지워버려도 그것을 다 복구해내는 사람의 능력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보복하시는가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지도 아니하시고 줄기차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받아만 주신다면 그는 선한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도 하고 능력이 많은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매우 선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하지만 능력이 없어서 마치 때릴 힘이 없는 늙은 부모처럼 때려도 별로 체벌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감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힘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니죠. 세상을 다 뒤집어버리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롭고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바벨론이 이런 하나님의 복수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이 무슨 잘못을 범했길래 이런 복수를 받게 되었는가? 첫째로 하나님께서 두신 체계와 하나님께서 한계 지어주신 이 한계를 넘어서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즉 시온의 백성들을 시온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도 이방 나라, 즉 메대 바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징계와 구원 이 두 가지 일에 모두 다 이방 나라고 세상 나라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경건의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가 세상에서 이렇게 유들릴 수 있는가? 그래서 하박국이나 요나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못마땅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 불평 불만을 쏟아 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즉 이방 나라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다루십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어떤 나라인가 하면 메대 바사와는 다르게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을 붙이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보다 더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다룰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자신을 붙들고 읽고 쓰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일을 감당한다는 의식을 갖지 못하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매우 가혹하게 학대했습니다. 이방 나라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권력을 정당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정당하게 권력을 사용하지 않고 남용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죠.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궁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자신들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짓밟았습니다. 결국 왜 하나님의 보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께서 한계 지어놓으신 그 영역,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으신 영역을 넘어서서 무자비와 잔인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바벨론의 교만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벨론이 힘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 넘겨줬다, 그들의 손에 팔아버렸다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된 것은 사실은 유다를 연단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역사 가운데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연단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맡기신 그 사역,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했던 그 계획이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일에 올바로 쓰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런 구원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넘기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벨론은 이런 모든 일의 주관자는 자신이라고 생각했어요. 너희들의 죽고 사는 것은 내 손에 달려있다. 너희들의 운명은 내 손에 있다. 그래서 자신들이 운명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게 된 가장 주된 이유는 무자비와 잔인함, 더 분명한 것은 그들의 오만과 자만 때문이었습니다. 7절에 그 사실이 나타나지요. 내가 영영이 여왕이 되리라. 영원토록 이 세상의 강대국이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뤄놓은 승리와 번영에 완전히 도취되고 말았습니다. 교만은 이렇게 들어옵니다. 뭐 내어놓을 것도 없고 한 일도 없는 사람이 교만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나름대로 뭔가 일을 하고 뭔가 이뤄놓으면 그래도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이 일에 기여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덜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으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항상 교만을 피해야 되고, 사도 야고보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했었죠. 이러면서 바벨론이 왜 망하게 되었는가? 그들은 교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치와 방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최고다. 나보다 높은 사람이 없다. 우리나라가 최고 나라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말이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라는 말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낼 때 이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뿐이다, 이런 말은 오직 홀로 하나님이 그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8절과 10절에 걸쳐 두 번이나 자신에게 적용했습니다.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입니다.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통제를 받느냐?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 내가 최고다. 내가 결정하며 행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들의 이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요. 사실 이런 자소와 태도는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잘 나타났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얼마나 교만한 자세와 태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런 교만의 죄를 범하지 않기를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피조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지혜로운 일은 불멸하고 독립적인 존재가 있다면 나는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거죠. 나뿐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적어도 나는 아니라고 하는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피조물인 인생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지혜로운 삶의 자세와 태도죠. 그런데 바벨론은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갖지 않았습니다. 10절을 보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우리말 성경에 악을 의지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악이 의지하고의 목적어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걸 좀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의 악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면서 이런 뜻입니다. 너의 악에도 불구하고 그런 뜻이에요.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바벨론이 악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면서 자신 만만해했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려왔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이 이 악 가운데 거하면서 평안을 누렸을까요? 성경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들은 악함 속에서 안전을 느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벨론의 학문과 지혜가 그들을 속여 거짓된 안정감을 갖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매우 위태로워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매우 위태로운 삶을 살면서도 그들은 전혀 그분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당시 최첨단 지식인 마술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도 잘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미래에 닥칠 재앙도 피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주일 저녁에 다니엘서를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개 꿈을 꿀 때마다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들, 술사들이 등장하지요.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은 미래학, 미래를 점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미래를 알면 모든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알면 그 일을 너무 쉽게 할 수 있죠. 이런 차원에서 오늘날 우리가 바라볼 때는 마술이 매우 헛된 일처럼 보이지만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그러나 고대 세대에 살았던 사람치고 마술을 미개한 것이나 헛된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술은 최첨단 학문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세상의 1등 국가라고 생각을 했고 악을 행하면서도 불안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나를 상관하겠느냐? 누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치하고 평안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쾌락주의, 무사안일주의의 삶을 살았습니다. 종말은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지혜를 말할 때마다 세상의 종말을 말하면서 오늘의 현실을 판단할 때 그게 지혜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들은 종말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7절 하반절에 나타나고 있죠. 이게 철저한 세상 정신, 바벨론 정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읽어보면 세상 나라를 바벨론에 비유하고 있고 심지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을 쓸 때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라고 말해서 마치 교회가 바벨론에 속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성경에 바벨론이 자주 등장하는가라고 말하면 바벨론 정신,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 정신, 바벨론의 이 핵심 가치는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핵심 가치이기도 합니다. 세상 나라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바벨론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이미 13장에서 바벨론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고 말하면서 바벨론에 대한 말씀을 이미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종말에 주의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도 받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심판의 매를 맞으면서도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분이 손을 대면 몰라도 하나님이 손을 대면 겸손해야 되는데 이 바벨론 사람들은 겸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맞는 거죠. 완고하게 굴면 더 많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4절 5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에 걸어가신 이를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냐라고 말씀을 했는데 바벨론은 이보다 더한 거죠. 그래서 결국 바벨론이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런 묘사하고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나오는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묘사가 거의 흡사합니다. 한번 7절부터 계시록 18장 7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이 내용이 얼마나 유사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을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과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그냥 건너뛰었지만 여기 보니까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심판하시는 주는 강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악인들을 그냥 두고 보고 있습니까? 징벌할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 오래 참아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기 위함이요. 그들의 진노를 더 많이 쌓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자 바벨론 사람들이 방자한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만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이 크고 강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심판의 매가 임할 때 인간적 방책을 사용해서 그 심판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라는 힘과 지혜 총동원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과 심판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구절을 보시면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죠. 주술과 점은 오늘날로 말하면 최첨단 과학이요 학문입니다. 재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짐승의 내장의 형태를 보고 미래를 읽어내는 사업도 매우 흥황했고 이 일에 종사하는 재산계층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예요. 동방 박사들 아시죠? 그들은 점성술사들인데 그들은 오늘날 말하면 천문학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그냥 무엇도 모르고 점만 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언의 목록들을 주의 깊게 분류를 했고 그 공식적 기록이 한 70개 정도 되는데 이게 서판에 적혀있는 그런 증거들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벨론 사람들은 주술, 주문, 점성술 여기에 밝았고 이런 사실은 에스겔서 21장 21절에 잘 나타납니다.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칠 때 이미 이런 점을 치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가지고 오른쪽으로 갈면 좋겠다는 점괘를 얻어서 예루살렘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다음 이처럼 온갖 종류의 주술과 주문, 점성술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자신들에게 닥치는 고난과 재앙도 피해 나가보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이런 일에 인재들이 등용이 되었고 이런 사실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다니엘서 1장, 2장에 잘 나타나고 있죠. 포로 사로잡아온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들을 잘 훈련시켜서 다름 아니라 바로 이런 일에 등용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처럼 마술의 힘을 의지했던 것은 오늘날 과학 만능주의를 살아가는 오늘날 과학의 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과학 그 자체는 인간의 유한한 이성이 사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상황도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읽어내고 해석해내고 판단하는 인간 자체도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 결론을 마치 아무런 오류가 없는 결론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에 코로나19 백신을 만들려고 애를 썼다고 하지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제약회사 하고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하고 공동 개발을 해가지고 백신을 만들었는데 이게 될 줄 아는데 이게 의도치 않게 심각한 부정이 나타나서 그 일이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뉴스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마치 메뚜기 떼를 보내셨다가 거두어들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올 가을이라도 그냥 가져가시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공격과 하나님의 다루심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미래를 미리 알아보려고 하는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일을 기초로 마술과 그 다음에 점성술, 그 다음에 점괘를 동원해서 미래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는 거예요. 일의 시작과 결국은 누가 알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였잖아요. 그래서 일의 시작과 결국을 우리로 하여금 알지 못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 없이 자신의 삶과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인간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 때문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주술과 주문, 초자연적 능력과 마술적인 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절대로 건전한 분별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고집만 세워집니다. 과도한 자기 확신에 처하게 돼요. 유보적인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맞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8절을 보니까 한날에 과부고도 되고 자녀를 잃어버리게 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고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10절은 나를 보는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제가 봉독했지만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도 마음으로 뭐라고 말했죠?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무지합니까? 그렇다고 이들이 뭐 그야말로 일자 무식군이 아니었습니다. 10절을 보면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그러면서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했다고 되어 있어요. 13절에는 내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할 지경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이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얼마나 나름대로 지혜를 잘 활용했는지 얼마나 그들이 지혜로웠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12절에 혹시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죠.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런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런지. 이 말은 바벨론을 조롱하는 말이에요. 어디 한번 해보라 그래. 혹시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한번 애 한번 써봐라. 혹시 유익을 있을런지 한번 보자. 이런 조롱과 빈정거림의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혜와 지식, 주문과 사술, 점성술 등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그들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모르시거나 보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배울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이런 것이죠. 뭘 좀 알면 거기에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강해져요. 그래서 고집이 세워집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사고 범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재단해버립니다. 얼마나 우둔합니까?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우둔하게 되었는가?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 46장 1절에서 벨은 엎드러졌고 누부는 구부러졌도다라고 말했죠. 벨은 바벨론의 대표신이고 누보는 바벨론의 지혜의 신입니다. 그런데 이미 신이 망했어요. 고대 근동 세계관에 따르면 신이 망하고 엎드러지면 그 나라도 당연히 망하고 엎드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니엘서 살펴봤잖아요. 5장에서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기명들을 가지고 와다 거기다가 술을 부어 먹고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이미 그것 자체가 바벨론의 멸망을 우리에게 이미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고죠. 뭐 손톱이 자라가지고 머리는 독수리처럼 되고 사람이 아닌 모습을 가졌잖아요. 그렇다 물론 정신이 되돌아오긴 했지만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 왕의 모습을 보면 이미 바벨론이 어떤 상 가운데에 처하게 될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바벨론 나라의 멸망은 어떻게 보면 확정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때가 되면 15절에 나타나는 바대로 바벨론과 함께 힘썼던 외교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장사하던 자들, 교역 국가들, 그런 사람들도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촉에 같이 불에 살라지게 되는, 무엇에 의해서요? 불에 의해서. 추운 겨울에 몸을 녹이는 따스한 불이 아니라, 난방을 위한, 요리를 위한 불이 아니라, 이 불은 강력한 심판의 불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죠.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에 의해서 보복을 당하고 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이 예언이. 신 바벨로니아, 성에 나타난 바벨론은 신 바벨로니아인데 BC 626년에 나보폴라사르라고 하는 사람이 독립을 선포하면서 나라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전 612년에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586년에는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30년 정도 지나서 바벨론은 메대 페르시아에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세상도 함께 망하게 된다. 지금 세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과학이 발달하니까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이 유지될 것이라 그래요. 그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지구의 땅에 한 10% 정도를 인간들이 차지하며 살았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거의 90% 여기에, 물론 거기에 다 거주한다는 뜻이 아니라 거주하면서 그 땅들을 인간들이 이렇게 돌아보고 경작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구가 어떻게 보면 과용량, 과포화 상태에 지금 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멸망과 심판을 역사적 교훈으로 받아서 오늘을 살아온 우리, 또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어떤 자세와 태도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경고받지 않으면 세상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사실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청년부 줌 성용부를 하면서 어떤 형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왜 세상에 악이 있느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악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라면 악의 세력을 괴멸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발전되면 그러면 점점 선이 많아지고 악은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왜 계속해서 악은 많아지는가? 그게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에요. 교회적 상황과 형편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에 목숨을 거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배도하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절대적 가치는 상대화될 것입니다. 이전에 전통적으로 추구했던 가치관을 다 내팽개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불보듯 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망하고 맙니다. 바벨론처럼 망하고 말아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도 바벨론의 멸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뭐 복잡한 내용이 많이 있긴 하지만 세상 나라가 어떻게 망하는지를 그려주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8장에. 왜 망합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세상이 망합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 주신 그분께서 이 땅에 의해서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결국은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바벨론 정신을 첫 번째로 표현했던 아담과 하와나 혹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뒤로는 역사적 현장 가운데 존재했던 바벨탑 사건을 생각해야 되고 신약의 맥락에서는 이방 제국인 로마를 비롯한 반기독교적 세력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으로 인해서 망하게 될 세상 나라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죠. 세상의 심판은 곧 신자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그 사치스러움 거기에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십시오. 아니 나는 기껏 해봐야 150만원, 200만원 버는데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00만원, 2000만원씩 벌잖아요. 뭐 축구선수들은 뭐 1년에 뭐 몇백억씩 벌잖아요. 부럽죠. 어떤 경우에는. 그러나 하나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치, 독재, 교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문화, 취미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삶은 이렇게 살아야 멋진 삶이야. 좀 외국 여행도 한 몇 번 나가주고 골프도 좀 치러 다니고 별장도 좀 사놓고 바비큐 파티도 좀 하고 유수한 사람들 불러가지고 가든 파티도 하고 이게 뭐 세상 사는 거지. 뭐 찌질하게 단칸방에 뭐 그렇게 사는 거 이게 뭐 인생이냐? 그러면서 나처럼 살아봐 그러고 뭐 부자 되는 법 책도 읽으라 그러고 뭐 그러지요. 그러나 그거 우리가 불허할 필요가 없는 것은 결국은 당장의 번영과 성공만을 기뻐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은 세상 나라, 이방 나라의 대표인 바벨론의 심판 선고의 내용인데 세상도 똑같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요한 계시록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들이 범했던 실수, 세상의 첨단 학문, 과학, 지혜, 지식, 돈, 그런 것들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면서 믿음에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에 큰 기쁨과 즐거움을 이기시면서 그렇게 사시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기쁘게 또 주님 품에 안기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보게 되는 그러한 큰 기쁨과 또 참된 승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 현상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셨던 바벨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한 내팽개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 가운데서만 그들의 역량과 힘을 발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신 재능과 은사가 마치 자신들이 성취한 것인 양 여기면서 그렇게 교만하고 사치하고 방종하고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따라 살다가 결국 망하고만 바벨론의 시대 정신을 하나님의 교회가 추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에 그것으로 만족하거나 그것으로 기뻐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부유한 사람 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장 최선의 복이요 가치로 여기면서 한날 한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